신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표본으로 삼고 닮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교회들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도 들어 등장합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과 형편 처지가 다 각양각색으로 존재했겠지만 그런 개교회들의 형편 처지를 다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교회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는 교회가 몇 교회 얼핏 머리에 스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불같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전도하면 하루에 3,000명도 전도하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니 교회 안에 핍절한 사람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 후에 여러 지방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로서 그 교회들 영적으로 잘 돌보는 일까지 감당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참 좋은 교회로 기억됩니다. 그런가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들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칭찬만 듣는 교회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런 여러 교회들이 본받을 만한 좋은 교회들로 표본처럼 우리에게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빼놓지 말아야 될 한 교회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 때문에 또는 스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귀감이 된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명쾌하게 순종하고 헌신했던 것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 교회 출연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또는 초대교회 교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독특한 점은 이방 세계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매우 열정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대인 신자들이 대부분이었던 시절에 그들의 독특한 선민 사상 때문에 복음을 이방 세계에 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런 장벽을 뚫고 선입견을 깨뜨리고 이방 세계에 하나님 복음 전가하는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해서 오늘처럼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거되는 일에 초석을 다지는 또 그런 원리를 만들어준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측면에서 우리 오늘의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춘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초대 교회 교회사에 끼쳤다라고 해서 교회 규모가 굉장하다거나 굉장한 건물을 건축했다거나 성도들이 대단히 사회적 영향력 있는 인물로 구성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외형적인 조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부터 시작할 때 예루살렘의 바퀴를 피해 도망 나왔던 피난민들로 구성해 출발을 했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은 다 박해하에 있었던 교회들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도 자기 예배당 건물을 가져본 교회들이 없습니다. 다 지하 모임이었고 몰래 모이는 교회들이었고 가정에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난한 교회들이었고 내놓을 만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지만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후에 십자군 전쟁이 생겼을 때 로마를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가던 십자군들이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서 함께 수행했던 성직자들이 예전 여기에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교회 자리 한번 찾아보자 해서 고고학자들을 동원해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리를 찾아냅니다. 찾고 보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동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그 동굴이 자기들의 주거지이기도 하고 그 동굴이 교회이기도 하고 학교이기도 하고 죽으면 그 동굴 안에 자기들의 무덤이 생겨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본받고 싶은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무엇이 그들의 교회를 그렇게 긴 세월을 지나서도 향기로운 교회로 만드는 요인, 그 무엇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습니다. 단지 그 교회를 섬겼던 지도자들, 성도들의 신앙적인 특징이 매우 탁월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탁월했던 신앙적인 특징을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였다는 느낌을 가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의 모습이 11장 19절 말씀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지도자로 파송하지요. 바나바가 와서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홀로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다소로 갑니다. 그때까지 다소에서 긴 시간 동안 은둔 생활하면서 성경 연구에 몰두하고 있던 사울을 만나서 그를 설득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할 때 모습을 11장 26절에 설명하면서 두 사람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라고 했습니다. 두 사도가 교회가 생기던 첫 순간부터 성도들을 잘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그 성도들이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인들이 되었고 그런 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헌신적인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교사는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여기 나온 교사들이란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초대 1세기 교회에 많은 직분의 명칭이 신약성경에 등장합니다. 무슨 장로, 집사, 감독 이런 직분들이 등장하죠. 대체로 그런 직분들은 다 행정과 관리를 위한 직책들이었습니다. 정치를 위한 직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선지자와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에 전념하던 그런 종들이었는데 이 안디옥교에서는 그런 분들에게 최고의 지도력을 부여해서 그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아이디어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에서 계시를 받고 말씀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훌륭한 역사를 창조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둘째로 이 안디옥 교회 신앙의 특징을 보시면 다양성의 조화입니다. 교회를 가르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데 그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각자 뿔뿔이 자기 길을 가기 시작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좋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완벽한 주님의 몸을 형성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의 조화가 아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작동하게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의 조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섯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그분들의 면면을 보시면 얼마나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지도부를 형성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바나바이지요. 이 바나바는 안디옥의 교회 생겼단 말을 듣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보낸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파송했으니까 굉장히 권위가 있는 지도자이죠. 당시 사도들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졌으니까요. 사도들의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가 하면 오늘날 모든 신약 성경 대부분이 다 사도들이 기록한 편지글들이죠. 그분들이 기록해서 교회에 보냈던 편지 내용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만큼 사도들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데 그 사도들이 합의해서 바나바를 지도자로 보냈으니까 바나바의 교회 안에서 역할과 지위가 얼마나 견고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뭘 하더라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서 함께 손잡고 더불어 교회를 섬겼던 열린 마음의 지도자였습니다.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몬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이 니게르라는 헬라 말의 영어에 니그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흑인이라는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흑인에 대해서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죠.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뭔가 자기들이 교제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그런 생각은 지금 인종차별적인 생각은 지금도 세계 편만에 있지 않습니까? 각종 교회 관련 해외에서 국제회의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어 보면 회의에서 만들어내는 무슨 성명서나 무슨 발표문은 아주 근사한데 이상하게 안 꼽은 제 곁에는 다 아시아 사람들만 앉아있습니다. 저기 보면 백인들끼리 따로 앉아있고 흑인들끼리 따로 앉아있고 이론적으로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시아 사람들끼리는 훨씬 편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런 인종차별적인 장벽이 지금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 1세기의 안디옥 교회가 그것을 초월해보기 위해서 니게르라고 불리는 흑인 시몬을 교회 최고 지도자로 모시고 그에게서 신앙 지도를 받고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 얼마나 통 큰 아량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 나오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 그 리비아라는 나라에 있는 한 지역 이름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지요. 그런데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도 전형적인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당시 아프리카 사람이 로마식의 이름을 가지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로마 사람의 양자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되면 주인들이 아프리카 사람 이름이 부르기가 불편하니까 로마식 이름 하나를 던져주면서 그 이름으로 노예를 부르는 거죠. 그런데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흔한 노예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지간한 노예 가운데 루기오라는 이름이 참 많았답니다. 그렇게 추정해 보면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의 사회적 신분은 노예였을 수 있겠죠.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물건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교회 밖에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당당한 지도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노예 루기오 앞에 신앙적인 영적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안디옥 교회가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서 일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나오는 사람은 마나인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젖을 먹여 키울 만큼 나이 차이가 많은 동생이다 그런 뜻이라는 해석도 있고 또 다른 뜻은 같은 유모하에서 키워진 사람을 젖동생이라고 그런다. 그렇게도 말해. 어쨌든 헤롯 가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정에 피부치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감히 헤롯 가문의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헤롯 가문이 교회에 대해서 못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원수 중에 그런 원수가 없죠. 그런데 그 가문의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믿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그런 출신, 그런 가정의 사람을 교회 최고 지도자로 세웠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도 우리 모두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일 만큼 파격적입니다. 긴 세월 동안 교회와 헤롯 가문 사이에 있었던 악연의 감정들, 그 고리들, 이것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끊어내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유명한 박해자였습니다. 11장 19절 말씀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생기던 경과를 설명하면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대해 박해가 생겼을 때 그 바퀴를 피해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 교회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해 바퀴 사건 생겼을 때 바퀴 선봉에 서서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사울 때문에 조국을 떠나고 고향을 뺏겼습니다. 이 사울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손잡고 수천 마리 길을 걸어 이곳까지 피난 와서 햇빛 못 보는 동굴 속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딱한 처지가 된 사람입니다. 사울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는 인생의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울로부터 당했던 박해가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이 예루살렘에 정착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낙항해야 될 만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때문에 조국과 고향을 빼앗겼던 사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울을 영접합니다. 지도자로 세웁니다. 나중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평생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다섯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너무나 개성 강하고 특이한 배경 가진 사람들, 인종적으로, 신분으로, 지난한 역사의 감정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전의 서로에게 주고받았던 상처, 고통, 눈물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오직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몸 공동체를 이룰 때 가장 위대해집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습니다. 교회 일로 금식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교회 다섯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대표가 누구입니까? 가장 교회를 대표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 두 분인데 이 두 분을 선교사로 보내시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많았기에 하나님 이 두 분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아니 교회가 좀 생긴 지 1년 채 남짓했을 때인데 우리 교회 좀 더 성장하고 난 다음에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부말하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했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자기들의 교회를 위대하게 만든 요인이 세 가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말씀 중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차이나 감정이나 지금까지의 관계를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한몸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지시하심에 지체 없이 순종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은퇴하시는 또 울로 장로로 초대되시는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시고 교회를 섬겨오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늘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만 신앙생활하십시다. 잘 배우고 잘 가르치십시다.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개성과 특징을 갖추었지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에 항상 순종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아멘하고 헌신하는 이런 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